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탄추가 내 책상 위에 놓여 있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지켜볼 것이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가진 새해 전야 파티 참석에 앞서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북한 관영 조선중앙TV에 방영된 육성 신년사에서 미국 본토 전역이 핵타격 사정권에 있다면서 핵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은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마이크 뮬런 전 미국 합참의장은 어제 ABC 방송 디스위크에 출연해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북한과의 핵전쟁에 가까워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시점에서 북한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현 상황과 관련해 모든 면에서 실패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트위터에서 이란은 오바마 행정부의 끔찍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모든 단계에서 실패하고 있다며 훌륭한 이란 국민들은 수년 동안 억압받았고 식량과 자유에 굶주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인권과 함께 이란의 부가 약탈되고 있다며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이를 반정부 시위에서 10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으나 사망 지역과 원인 등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란 INA 통신은 한 의원의 말을 인용해 최소한 2명이 총격으로 숨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어제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정부를 비판하고 시위에 나서는 것은 자유지만 국가 상황과 그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이란 관영 IN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언에 반발하던 팔레스타인이 미국 주재 대표를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리아드 알말키 팔레스타인 외무장관은 어제 후삼 주물라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워싱턴 사무소 대표를 소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말키 장관은 소환 이유에 대해 협의를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또 이에 따라 미국이 주도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평화 계획은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루살렘 선언 이후 예루살렘 등지에서는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이스라엘 군과 팔레스타인들 간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다며 전 세계에 적색경보를 발령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어제 발표한 신년사에서 2018년의 첫날 나는 세상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적색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8년을 시작하며 갈등을 해결하고 증오를 극복하며 공동의 가치를 보호하는 것은 다 함께 해야만 가능한 일이라며 전 세계에 단합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갈등이 깊어졌고 핵무기에 대한 전 세계의 불안은 증가했으며 불평등이 커지고 국수주의와 외국인 혐오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새해 소망을 격차를 줄이고 분열의 다리를 놓으며 공통의 목표에 따라 사람들을 모아 신뢰를 구축할 것으로 설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코끼리 상하 시장인 중국에서 어제부터 상하 판매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앞서 지난 2016년 말 중국 정부가 아프리카 코끼리 등 멸종 위기에 처한 코끼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환경보호가들의 요청을 수용해 2017년까지 자국 내 상하 거래와 가공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국제사회로부터 상하 소비를 중단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중국에서 상하 소비가 사회적 지위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케냐와 탄자니아 같은 나라들에서 코끼리 밀렵 행위가 증가하는 현상을 불렀다는 지적입니다. 중국의 이번 상하 판매 금지 조치에 대해 기네트 햄리 세계 야생동물기금 부총장은 성명을 통해 수십 년이 지난 후 이날은 코끼리 보호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로 기억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한편 1975년 발효된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상하 거래는 1989년부터 전 세계에서 금지됐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 내에서 상업 판매를 지속적으로 허용했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월 1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창올림픽에 대표단 파견 의지를 나타내며 이를 위해 남북한이 시급히 만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영위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 청와대는 김정은 위원장의 이 같은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미한 연합군사훈련 일정을 외교적 이유 때문에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평양은 내일 흐리고 가끔 눈이 내립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낮 최고 기온은 2도입니다. 해상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1.5에서 4m, 서해북부는 0.5에서 2m 사이입니다. 새해 집권 7년차를 맞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육성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평창올림픽에 대표단 파견 용의를 내보이는 등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나타냈는데요. 또 미국을 향해서는 핵단추가 자신의 책상 위에 항상 놓여있다며 위협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현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 대표단 내 평창올림픽 파견 의지를 밝히며 이를 위해 남북한이 시급히 만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오전 북한 관영 조선중앙TV에 방영된 신년사 육성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영위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평창 동계올림픽은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우리는 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동결 상태에 있는 북남 관계를 개선해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어야 한다며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아울러 남북 간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한반도에 평화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남북이 함께 노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성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우리 당과 국가와 인민이 쟁취한 특출한 성과는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성취한 것입니다. 우리 공화국은 마침내 그 어떤 힘으로도 그 무엇으로서도 되돌릴 수 없는 강력하고 믿음직한 전쟁 억제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또 미국은 결코 북한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타격 사정권 안에 있다며 핵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은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다만 평화를 사랑하는 책임 있는 핵 강국으로서 적대 세력이 자주권과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나라나 위협도 핵으로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재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국면을 전환하며 미국에 대해서는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 내 민간연구기관인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입니다.
민족 공조를 강화해서 미국과 좀 맞서겠다는 그런 내용이 전체적으로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핵 억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우위에 서가지고 그것이 뭐 지금 대치 국면이든 혹은 협상이 재개되든 북한의 의도대로 나가겠다 하는 것이 신년사에 담겨지는 내용 같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도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평창올림픽을 매개로 남북관계는 전면적으로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상황들에서 북한이 남측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런 대화 공세를 펼치면서 현재 북한에 가해지고 있는 대북 압박 전선의 균열을 피하는 그런 차원의 행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가하고 있는 제재 압박을 무디게 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국책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을 지낸 남성욱 고려대 교수도 북한이 미국과 남한의 투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과의 결사항전 모두를 계속한다. 미국의 어디언스를 둔 전략이 있고요. 하나는 이제 대남관계 휘적기 전략인데 이 한반도에 전하는 행사에 참여를 하면서 자신들이 존재감을 확인하고 이 국제사회의 위상을 높이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또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면서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을 무력화시킨다.
남 교수는 이런 전략은 남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남측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제재 압박에서 벗어나며 남남 갈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북한에 불리하지 않은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북한이 이번 신년사를 통해 남한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측에 대한 비판의 수위가 아주 낮고 또 평창 올림픽 참가 용의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가 용의를 언급했다는 점. 특히 그 참가 용의 표명하면서 직접적인 조건을 달지 않았다는 점. 뭐 그런 측면에서 남관계 개선에 대한 전향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분석합니다.
또 미국에 대해서 핵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은 핵무기가 실전 배치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핵 보유국임을 간접적으로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도 북한이 이번 신년사를 통해 자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는 간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도 어쨌든 뭐 직접적인 평화 메시지는 전달을 한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자신들에 대해서 자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습니다.
한편 이날 신년사에서 김 위원장은 핵이 포함된 단어를 22차례, 경제가 포함된 단어를 21차례 사용하며 병진 노선의 양대 축인 핵개발과 경제발전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그간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에 맞서 강조해온 자립을 8회 언급하며 자력갱생에 방점을 찍었고 올해 9월에 있을 공화국 창건 70돌의 중요성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한 것은 지난 2013년 이후 연속 6번째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 청와대는 북한 대표단의 평창올림픽 참가 가능성을 밝힌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발언에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는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와 화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는 이를 평창올림픽에 대표단을 참가시킬 용의가 있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와 관련해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늘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평창올림픽 대표단 파견 용의를 밝히고 이를 위한 남북관계 만남을 제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 화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그간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사안이라면 시기와 장소, 형식에 관련 없이 북한과 대화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지난 6월 24일 무주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축사에서 평창올림픽에 북한 선수단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7월 베를린 선언에서 또다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제의한 데 이어 8월 광복절 축사와 유엔 총회 기조연설 등 10여 차례에 걸쳐 북한 당국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남북이 책임 있는 위치에 앉아 남북관계 해법을 찾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부지영입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미한 연합 군사훈련 일정을 외교적 이유 때문에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정 조정은 외교가 아니라 다른 사안을 고려해 내리는 것이며 양국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한국에서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맞춰 한반도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지난달 29일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훈련 일정은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계획에 달린 것이라며 일정 조정은 외교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함선의 가용 여부, 현지 휴일 같은 이유들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또 외교 현안 때문에 훈련을 일정 기간 멈출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그런 일을 예상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올림픽 이후로 미국과의 합동 군사훈련 연계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MBC 방송 인터뷰 이후 훈련 일정 조정론이 확대됐습니다. 보통 2월에서 3월에 걸쳐 진행되는 독수리 훈련 등의 일정이 바뀔 수 있을지 관심을 모았습니다. 한편 매티스 장관은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 진전에 인상을 받았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또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몇 달간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의 압박이 증가되는 것을 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정부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일 후 이행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무역과 금융, 운송 분야에서 다각도로 결의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들을 강조했는데요. 김명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을 겨냥해 발동한 여러 건의 대통령 행정명령이 대북제재 결의 이행의 중심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6일 제출돼 28일 유엔 안보리가 공개한 미국의 237일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행정명령 13466호와 135705 등 총 4건의 행정명령을 토대로 이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재무부사나 해외 자산통제시는 미국인 등이 선박을 북한에 등록하거나 관련 선박의 운용과 대여, 보험 가입 등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행정명령 13466호를 근거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135705는 북한과의 어떤 거래도 금지하고 있으며 13722호를 통해서 전 세계에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미국인 등이 북한 정권이나 제재 대상자와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13722호의 3조에는 미국인 등이 북한으로의 신규 투자도 금지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상 미국 정부가 의미하는 미국인에는 미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 기업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북한에 이득을 줄 수 있는 어떤 사업이나 금융활동도 원천 봉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 행정명령 13466호는 지난 2008년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내용을 담고 있으며 13570호는 대북 제재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2011년 탄생했습니다. 또 13722호는 2016년 3월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을 겨냥해 미 재무부가 제재를 부과하고 압박을 높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이번 이행 보고서에서 매우 소수의 북한 국적자들이 미국에서 노동 허가를 받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대부분은 난민 지위를 인정받거나 망명자 혹은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이라며 2004년 북한 인권법에 의해 이들에게 정당한 노동 권리가 부여됐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9월 24일부로 북한 국적자에 대한 미국 입국을 금지시켰지만 여기에는 특정 경우에 대한 예외와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대북 제재 이행에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전임 정부 때 취해진 개성공단 등 각종 남북 협력 사업 중단 결의 이행의 구체적인 사례로 강조했는데요.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대북 제재 결의 이행에 빈틈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28일 공개한 한국의 결의 2375호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2375호를 비롯한 과거 결의들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06년 한국 정부는 입법 절차와 행정부 차원의 조치를 취했으며 2375호 채택 이후에도 추가적인 조치로 효과적인 이행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는 이행 보고서에서 북한의 천안함 어뢰 폭침 사건에 대응해 2010년 524 조치를 취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인의 방북을 엄격히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북 교역을 중지시켰고 새로운 대북 투자를 금지했으며 북한 선박의 한국 영해 내 운항을 금지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2016년 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의 운영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한국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정부 내 공식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거치지 않은 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에 따라 결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행보고서는 개성공단 운영 중단의 배경을 북한의 도발 때문이란 점을 분명히 하고 개성공단을 포함한 각종 협력사업 중단을 국제사회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문정인 한국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역시 한국 정부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압박 기조와 보조를 같이 하고 있다며 그 사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중단 등을 들은 바 있습니다.
We have been fully complying with, you know,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270 and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321. Therefore, and we closed the Gaesong Industrial Complex. We closed the Mount Gumbang.
문 특보는 지난 6월 뉴욕의 민간 단체인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한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와 2321호를 완전하게 이행하고 있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도 중단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 시점에서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인 최대 압박과 관여해서 최대 압박 부분에 동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총 5장으로 구성된 이번 이행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경제 협력 사업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통일부는 북한과의 신규 또는 기존의 모든 합작 투자 회사와 협력 사업에 대한 개설과 유지, 운영을 금지할 수 있다면서 이 법을 위반하는 사람은 최대 3년의 징역 혹은 최대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현재 한국과 북한 사이에는 어떤 경제적 협력 관계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편 러시아는 대북 제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을 완전하고 엄격하게 준수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지난달 30일 리아 노보스티 통신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또 안보리 대북 제재의 결의들은 정제유가 북한으로 유입되는 것을 제안했지만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측의 이 같은 성명은 자국 선박이 북한에 유류 공급을 했다는 최근 보도에 따른 반박으로 해석됩니다. 로이터통신은 전날 러시아 국적 대형 선박이 10월에서 11월 공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북한에 유류를 공급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통신은 러시아의 이 같은 행위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 선박 등 4척을 추가로 제재했습니다. 공해상에서 유류를 주고받고 제재 품목인 석탄을 옮기는 데 가담한 선박들로 알려졌는데요.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재 명단에 오른 선박은 내성강 1호와 릉라 2호, 을지봉 6호, 빌리언스 18호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28일 대북제재위원회가 결의 2375호 6조에 의거해 이들 4척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인도적 목적을 비롯해 그 외 위원회로부터 미리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곤 유엔 회원국들이 이들 선박들의 입항을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해사기구 자료에 따르면 내성강 1호와 릉라 2호, 을지봉 6호는 선적이 북한이며 빌리언스 18호는 파나마 깃발을 달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선박 관련 웹사이트들은 빌리언스 18호가 최근 팔라우 선적을 취득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이들 선박들은 대북 제재 금지 품목을 싣고 운항을 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성강 1호는 지난 10월 공해상에서 다른 선박과 맞댄 상태에서 물품을 옮기는 모습이 미국 정부에 포착돼 미 재무부에 의해 공개된 바 있습니다. 내성강 1호는 국제법에 의해 상시 켜둬야 하는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 신호가 6월까지만 잡혔었습니다. AIS 신호를 끈 상태로 10월에도 운항을 한 모습이 적발된 겁니다. 유조선인 내성강 1호는 당시 유류 제품을 환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유조선인 빌리언스 18호는 최근인 18일까지 타이완 인근 해역에 머문 기록을 남겼고 일반 화물선인 릉라 2호는 7일에 중국 징탕항에 입항했었는데 해당 항구는 석탄 등 광물을 취급하는 곳입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9월 채택된 결의 2375호를 통해 북한 선박이 공해상에서 물건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또 이보다 한 달 전에는 북한산 석탄 등 광물 수출을 전면 금지한 결의 2371호를 채택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2일 새 결의 2397호는 북한 선박이 여전히 해상에서 석탄 등 광물을 실어 나르고 있다며 우려했고 선박 간 환적 문제를 거듭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29일 홍콩 선박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가 지난 10월 19일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약 600톤의 정유 제품을 이전한 것으로 파악돼 해당 선박과 선원들을 억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중국이 북한의 유류 반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매우 실망했다며 현행범으로 잡혔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에 정유 제품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파나마 선적의 선박이 한국 당국에 억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홍콩 선적 선박 라이트하우스 원모호에 이어 두 번째 사례인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 한국 당국에 억류돼 조사를 받고 있는 선박은 파나마 선적의 유류 운반선 코티호입니다. 한국서에 평택 당진항 역류돼 있는 이 선박은 북한 선박에 정유 제품을 넘겼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연합뉴스에 따르면 평택 지방 해양수산청은 북한 연계 의심 선박인 파나마 선적의 5,100톤급 유류 운반선 코티호와 관련해 지난 21일 평택 당진항 국가보안기관 합동회의를 가졌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이어 평택 직할세관의 요청에 따라 이 선박을 입출항 허가 선박으로 정하고 출항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는 이 선박의 선원들은 대부분 중국과 미얀마인으로 관세청과 국가정보원에서 합동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 관계자가 이 선박에 북한 연계가 의심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명확한 혐의 내용은 아직 알지 못하며 확인해 줄 수도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당국이 압류한 선박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확인하면서도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안보리 제재 결의에 철저한 이행을 위해 관련국과 관계 부처 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 관련 선박을 억류한 것은 며칠 사이에 두 번째입니다. 앞서 지난 29일 한국 정부는 홍콩 선적의 선박 라이트하우스 윈모호가 지난 10월 19일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약 600톤의 정유 제품을 이전한 것으로 파악돼 해당 선박과 선원들을 억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9월 채택한 대북 제재 2375호에서 금지된 물품의 공해상 밀수를 막기 위해 북한과의 선박 간 물품 이전을 금지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북한의 강화된 핵과 미사일 실험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억제뿐만 아니라 외교와 정치 또 경제적 방법으로 최대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2017년 국제안보 현안 중 가장 큰 변화로 북한 문제를 꼽았습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29일 독일 DPA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2016년과 2017년 사이의 안보 상황 변화를 묻는 질문에 가장 중대한 새로운 요인은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 노력을 강화해온 북한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전에도 이런 행동을 해왔지만 최근 들어 더 많은 실험을 하고 있으며 사거리가 더 길어진 장거리 미사일과 더욱 큰 탄두를 시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북한의 예측 불가한 위협에 억제가 충분한 해결법인지에 대한 질문에 나토 동맹 국가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미사일과 핵무기 위협에 대응해왔고 억제를 통해 그렇게 해왔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런 억제 방법이 효과적인 대응임을 입증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억제가 유일한 대응이 아니라며 북한에 최대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압박은 외교와 정치, 경제적 방법을 통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또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강화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제재가 과거와 비교해 더욱 강한 수준으로 이행되고 있다는 점도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강력한 제재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문제에 있어 유엔 안보리 국가이자 주변국이기 때문에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러시아 문제를 언급하며 나토는 새로운 냉전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새로운 군비 확장 경쟁을 원하지 않으며 러시아와의 정치적 대화를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네, 2017년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을 둘러싼 정치와 군사, 외교적 안보 환경은 긴장과 위기 속에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연이은 6차 핵실험으로 위협 수위를 계속 끌어올렸고 미국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제재로 북한을 압박했는데요. BOA는 2017년 한 해를 북한 관련 주요 움직임을 6차례로 나누어 돌아보는 연말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인데요. 지난 1년 동안 미 의회가 북한과 관련해 주목한 주요 쟁점과 법안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이조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미 의회는 2017년 1월 3일 제115대 회기 첫날부터 북한 문제를 다뤘습니다. 상하원 외교위의 첫 정책 청문회 주제는 모두 북한이었습니다. 북한을 위협으로 규정했고 의원들은 강도 높은 대북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밥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극단적인 방언을 강구하지 않으면 북한은 핵무기를 갖게 될 것이라며 군사 행동과 정권 교체 방안까지 언급했습니다.
I personally don't think secondary sanctions are going to have an effect here. I just don't. I think it's either regime change or some other activity.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도 더 이상 대북 위화책이 통하지 않는다며 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2월 초 하원에서는 군사위 준비태세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 윌슨 공화당 의원을 중심으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에 조속한 한국 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상정됩니다. 결의안은 이후 하원을 통과하며 115대 의회가 북한을 특정해 처리한 첫 안건이 됐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회의 의지를 분명히 한 겁니다. 연초부터 강경한 대북 접근법에 무게를 둔 의회는 한 해 동안 북한과 관련해 제재, 테러 지원국 지정, 선제 타격, 인권 등 네 가지 사안에 특히 초점을 맞춥니다.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은 상반기에서부터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집중 논의됐습니다. 2월 25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 씨가 여성 두 명에게 암살되고 북한이 배후로 지목된 것이 계기였습니다. 또 미 국무부에 북한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결정토록한 미국의 적국에 대한 제재법이 의회를 통과해 8월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됩니다. 의회가 행정부에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할지 결정해야 하는 시안을 설정한 겁니다. 이어 6월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송환된 뒤 숨지자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의회 내 목소리는 더욱 높아집니다. 10월 들어 상원과 하원은 각각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의회에 강력한 의지를 분명히 전달합니다. 이어 1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전격 재지정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대북 제재 또한 의회 개원 초기부터 꾸준히 논의됐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이 발효됐지만 부분적으로만 시행돼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이 발단이 됐습니다. 상원에서 대북 제재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벤 홀룸 민주당 의원입니다.
We've been at this with North Korea, trying to apply both sticks and at times carrots and
의회가 추진하는 대북 제재는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를 가하는 내용입니다. 북한의 국제 금융망 접근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의원들은 촘촘한 대북 제재를 위해 무엇보다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베놀른 의원은 VOA에 새 대북 금융 제재 법안을 통해 중국이 스스로 지키겠다고 한 대북 제재 약속을 강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ll, this legislation only requires Chinese banks to do what the Chinese government says they're going to do. I mean, the Chinese government has indicated that it is going to stop their banks.
중국은 북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대 교역 상대로 중국의 추가 대북 압박을 유도해 북한을 옥죄겠다는 겁니다. 상원과 하원에 각각 상정된 새 대북 제재 법안은 오토 원비어를 추모하기 위한 의미로 모두 오토 원비어 대북 금융 제재 법안으로 명명됐습니다.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회의 전략은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과도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아미베라 민주당 하원 의원은 VOA에 밝혔습니다.
Well, I think our strategy is in alignment with the Trump administration strategy, which is to continue to increase pressure on North Korea through sanctions, continue to push.
북한 문제에 있어 민주공항 양당의 인식차가 드러난 부분은 대북 군사 행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의회 동의 없이 대통령의 선제 타격을 가능하게 하는 임박한 위협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 의원입니다.
What I can say is an imminent threat does not include the mere possession of a weapon that could attack the United States. There would clearly have to be some.
머피 의원은 VOA에 북한의 핵 보유 사실만으로는 임박한 위협이 아니라며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 행동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 의원은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군사 공격이라면 이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f the only way to prevent that was military power, then we should use that military power. But it should always.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 의원도 북한이 핵무기와 운반 수단을 결합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완성해감에 따라 대북 선제 공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랜드폴 상원 의원은 대북 선제 타격 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I agree with Secretary Tillerson that there's still ample room for diplomacy, and I am very hopeful that we could actually get to the point where we're discussing.
북한의 위협 수위가 상당히 높고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놔야 하겠지만 외교적 해법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데는 공화민주 양당이 공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의회는 북한 인권 문제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11월 하원 외교위는 북한을 탈출한 태영우 전 영국 주재공사를 청문회 증인으로 초청했습니다. 이어 12월 하원 외교위 소위원회도 탈북자 지현아 씨와 한가희 씨가 증인으로 참석한 청문회를 열어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단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한 해 동안 북한을 특정해 의회에 상정된 법안과 결의안만 해도 25건입니다. 약 2년에 걸친 114대 의회 전체 회기에 상정됐던 15건보다 확연히 많습니다. 법안과 결의안 내용도 강경해졌습니다. 지난 회기에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처럼 관여의 무게를 둔 내용도 있었지만 이번 회기에서는 제재 강화, 북한 여행 제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현황 조사 등이 줄을 이뤘습니다. 특히 그동안 이론의 영역에 머물렀던 북한의 전자기파 EMP 위협을 재인식하고 9월 종료된 EMP위원회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새 국방수권법에 포함시켰습니다. 또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로 요청한 북한 방어 예산 40억 달러를 승인하고 긴급 임시 예산으로까지 통과시키며 북한의 위협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맞습니다. 자, 올 한 해 첫 번째 어떤 소식들 준비하셨습니까?
네, 먼저 2018년 새해를 맞아서 지구촌의 새해맞이 풍경 먼저 좀 보겠고요.
네.
또 이란 곳곳으로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10명 이상 숨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반정부 시위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플로리다에서 휴가를 보냈는데요. 신년을 앞두고 다양한 메시지를 공개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 첫 소식으로 지구촌의 새해 맞이 풍경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2018년 새해를 맞아서 전 세계 곳곳에서 화려한 불꽃놀이와 함께 다채로운 새해 맞이 행사들이 펼쳐졌습니다.
예.
이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섬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새해맞이 불꽃놀이로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왔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지구촌에서 가장 먼저 오클랜드의 상징인 스카이 타워를 중심으로 현란한 불꽃놀이를 해면서 2018년 새날을 맞았습니다.
예, 미국에서는 뉴욕에서 펼쳐지는 볼드롭 행사도 굉장히 유명하죠.
네, 그렇죠. 미국 동북부 지방은 지금 강추위가 찾아와서 혹한의 겨울을 보 보내고 있는데요. 뉴욕도 1962년 이래 최악의 한파를 겪고 있습니다만 예. 200여만 명의 인파가 뉴욕 맨해튼 심장부 타임스퀘어에 몰려들어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네. 이 110년 전통의 볼드롭 행사는요, 지름 3.6m의 커다란 이 수정 볼이 23m 높이에서 천천히 아래로 내려와서 새해가 시작되는 순간 하늘에서 오색 색종이가 쏟아지는 장관을 연출하는 그런 뉴욕의 유명한 새해 맞이 행사인데요.
예.
이날 뉴욕을 찾은 사람들은 섭씨 영하 12도에 달하는 추위에 발을 동동 거리면서도 초청 가수들의 공연과 불꽃놀이 또 뉴욕 신년 맞이의 정점인 수정볼 낙하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네.
또 올해 볼드롭 행사에는 특별한 손님도 초대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이요. 이 새해를 점호하는 시작 버튼을 누를 2017년 대표 인사로 이 타라나 버크치를 초대했는데요.
예.
이 타라나 버크 씨는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에 성폭력 피해 고발 운동인 미투 운동 시작해서 미국 정계와 사회에 각성을 일으키고 있는 사회운동가입니다.
예.
이 버크 씨는 뉴욕 데일리 뉴스지와의 인터뷰에서요.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새해 새 결심으로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각오를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신년 맞이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영국민들은 이 런던의 명물 시계탑인 빅벤 근처와 템스강 인근에 10만 명의 인파가 몰린 가운데 이 화려한 불꽃놀이와 함께 또 새해를 맞았습니다.
예.
영국민의 자랑인 빅벤은요, 이 두 차례 세계대전 중에도 소리가 멈춘 적이 없어서 영국민의 자부심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지난해 8월 보수에 들어가면서 4년 동안 이 소리가 멈추기로 돼 있어서
네.
영국민들은 올해 처음으로 빅벤의 종소리 없이 새해를 맞았습니다. 프랑스 파리, 러시아 모스크바도 불꽃놀이 등 다채로운 행사로 새해를 맞았습니다.
예. 아시아 쪽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홍콩, 베이징, 도쿄 이렇게 아시아 국가들도 비슷한 새해 축제가 펼쳐졌는데요. 특히 홍콩 빅토리아 항구에서는 새해 0시를 기해서 10분 동안 길이 1.1km를 따라 불꽃이 쏟아지는 뭐 그야말로 장관이 연출됐고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는 이 특이한 행사도 있었는데요.
예.
정부 당국이 비용을 대줘서 그동안 경제 형편 등 여러 가지 사정상 결혼을 하지 못하고 살던 400쌍 이상의 단체 결혼식이 거행됐습니다.
예.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주 시드니의 하버 브릿지에서도 올해 어김없이 성대한 불꽃놀이가 밤하늘을 수놨습니다.
예. 자, 그런데 아무래도 새해 맞이 행사에는 인파들이 엄청나게 몰리기 때문에 안전 우려도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뉴욕시의 경우는요, 20개가 넘는 인근 도로를 폐쇄하고 모래를 가득 채운 트럭들을 행사장 근처에 세워두고 특수 경찰견을 동원하는 등 테러 대비에 만전을 기했고요.
예.
지난달 멜버른에서 새해 전야 총기 난사를 기획한 20살 남성이 체포됐던 호주도 그 어느 해보다 삼엄한 경계를 펼치는 등 각국이 혹시 모를 테러 위협에 대비해서 경계 수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새해 각국의 지도자들도 연말연시를 맞아서 메시지를 내놨겠죠?
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인터넷 트위터에 한 해 자신의 활동을 담은 영상을 올리고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있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예.
시진핑 국가주석은 어제 발표한 신년사에서 경제성장 등 자신의 치적을 강조하고 2021년까지 모든 국민이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한편 이 프란치스코 로마 교황, 가톨릭 교황은요, 어제 2017년에 마지막 저녁 미사를 강론을 했는데요.
예.
올해 인류는 죽음과 거짓말, 부정의로 상처를 입었다면서 신과 모두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예.
앤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갈등을 해결하고 증오를 극복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란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가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모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란에서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위는 지난달 28일 이란의 제2도시 마슈하드에서 작은 규모로 시작됐는데요.
네.
현재까지 적어도 9개 이상의 도시에서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 국영TV는 오늘 반정부 시위로 밤사이에 10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앞서 이란 관영 ILNI 통신은 밤사이 두 명이 사망했다라고 이란 국회의원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당초에는 높은 실업률과 식품 가격 상승 같은 민생고에 관한 불만으로 시작됐는데요. 예. 하지만 점차 하산 로하니 대통령 정부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 등에 대한 불만으로 번져갔습니다.
예.
이란 명문대학인 테헤란 대학에서도 이 하메네이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고요.
네.
일부 지역에서는 하메네이의 초상을 불태우는 등 이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시아파의 종주국을 자처하고 있는 이란은요,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부를 지지하고 있고,
예.
예멘의 후티 반군을 지원하는 등 중동 전역의 정치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데요. 이 시위대는 이 정부가 국외 문제가 아닌 국내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나흘째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란 정부가 시위를 강경 진압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란 정부는 이번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물대포와 최루가스 등을 동원해서 강경하게 진압하고 있는데요.
예.
이란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 건 말씀드린 대로 지난 2009년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시위가 6개월간 이어진 뒤에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이란 당국은 시위의 배후가 반혁명 세력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란 정부가 지금 인스타그램 이런 소셜미디어 사용도 단속에 나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란 정부는 시위가 점차 확산되자 소셜미디어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란 관영통신은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정부를 비판하고 시위에 나서는 것은 자유지만 국가 상황과 그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라고 전했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0일 트위터에 이란 정부는 시민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라면서 반정부 시위를 지지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소식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에서 휴가를 보냈는데요. 신년을 앞두고 다양한 메시지를 공개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소유한 플로리다주 소재 휴양지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송년 휴가를 보냈는데요. 2017년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인터넷 트위터에 1년의 송년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 영상 메시지에서 지난해가 큰 성과가 있었던 한 해라고 자평했는데요.
예.
또 닐 고서치 신임 연방대법관 지명, 허리케인에 대한 성공적인 대처,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약화, 또 세금 감면안 통과 등을 열거하면서 자신의 업적을 자찬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고 있다라면서 행복한 신년이 되길 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인터넷에 올린 뭐 영상 메시지 말고 트위터에는 다른 글들도 많이 올라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휴가 기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글을 올리는 걸 빠뜨리지 않았는데요. 주로 자신의 치적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자신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뒤에 지금까지 미국 주식시장이 기록적으로 상승했다라면서 만약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으면 주식시장이 반토막이 났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한 해 미국 주식시장이 호황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 주식시장의 가치를 나타내는 다우 산업지수, 또 S&P 500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 등이 지난해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야당인 민주당을 공격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 정책이 지난해 미국이 이룬 경제적 부를 다 없애버릴 거라면서 똑똑한 유권자들은 민주당에 투표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치러질 중간선거를 의식한 말이라고 봐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연방의회 주도권을 가를 중간선거가 올해 시행되는데요. 야당인 민주당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이겨서 연방 상하원 다수당 자리를 탈환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번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콜로라도주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희생자에게 애도의 뜻을 나타냈는데요.
예.
그러면서 자신의 지지자들과 친구들뿐 아니라 적들과 자신의 혐오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짜 뉴스에도 좋고 건강한 한 해가 되길 빈다라고 밝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뭐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포스트나 CNN처럼 자신에게 적대적인 미국 주류 언론을 향해서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네.
제 휴가 기간에 한 언론사와 깜짝 인터뷰를 해서 이게 굉장히 화제가 또 되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월 28일 이 골프장에서 뉴욕타임스 기자와 30분 동안 인터뷰를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 회견에서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는 특검의 수사가 공평할 거란 기대를 나타냈고요. 또 올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리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이라면은 지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의 당선을 도우려고 러시아가 개입을 했고 이 과정에서 트럼프 진영이 러시아 정부와 내통했다라는 의혹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량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방송 원고를 보고 싶으십니까? BOA 방송 웹사이트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맑다가 구름이 조금 낍니다. 평양 아침 기온 영하 9도, 낮 기온 영하 2도입니다. 남포 아침에는 영하 7도, 낮 기온 영하 2도, 신유주 아침 기온 영하 10도, 낮 기온 영하 2도입니다. 수풍 아침에는 영하 12도, 낮 기온 영하 3도고요. 중강 아침에는 영하 24도, 낮에는 영하 8도가 예상됩니다. 희천 아침 기온 영하 15도, 낮 기온 영하 2도가 되겠습니다. 황해도에는 내일 구름이 조금 낍니다. 해주 아침 기온 영하 6도, 낮 기온 1도. 용현 아침에는 영하 7도, 낮 기온 영하 1도입니다. 개성 아침에는 영하 7도, 낮에는 1도고요. 사리온 아침 기온 영하 8도, 낮 기온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영하 10도, 낮 기온 3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21도, 낮에는 영하 10도입니다. 청진 아침 기온 영하 11도, 낮 기온 영하 1도. 웅기 아침 기온 영하 11도, 낮 기온 영하 3도가 예상됩니다.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23도, 낮 기온 영하 15도가 되겠습니다. 해상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1.5에서 4m 사이, 서해북부는 0.5에서 2m 사이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1월 1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단추가 내 책상 위에 놓여 있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지켜볼 것이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가진 새해 전야 파티 참석에 앞서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북한 관영 조선중앙TV에 방영된 육성 신년사에서 미국 본토 전역이 핵타격 사정권에 있다면서 핵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은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마이크 뮬런 전 미국 합참의장은 어제 ABC 방송 디스위크에 출연해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북한과의 핵전쟁에 가까워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시점에서 북한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현 상황과 관련해 모든 면에서 실패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트위터에서 이란은 오바마 행정부의 끔찍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모든 단계에서 실패하고 있다며 훌륭한 이란 국민들은 수년 동안 억압받았고 식량과 자유에 굶주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인권과 함께 이란의 부가 약탈되고 있다며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이를 반정부 시위에서 10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으나 사망 지역과 원인 등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언에 반발하던 팔레스타인이 미국 주재 대표를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리아드 알말키 팔레스타인 외무장관은 어제 후삼 주물라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워싱턴 사무소 대표를 소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말키 장관은 소환 이유에 대해 협의를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또 이에 따라 미국이 주도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평화 계획은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루살렘 선언 이후 예루살렘 등지에서는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이스라엘 군과 팔레스타인 간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다며 전 세계에 적색 경보를 발령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어제 발표한 신년사에서 2018년의 첫날 나는 세상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적색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8년을 시작하며 갈등을 해결하고 증오를 극복하며 공동의 가치를 보호하는 것은 다 함께 해야만 가능한 일이라며 전 세계에 단합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갈등이 깊어졌고 핵무기에 대한 전 세계의 불안은 증가했으며 불평등이 커지고 국수주의와 외국인 혐오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새해의 소망을 격차를 줄이고 분열의 다리를 놓으며 공통의 목표에 따라 사람들을 모아 신뢰를 재구축할 것을 설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계 최대 코끼리 상하 시장인 중국에서 어제부터 상하 판매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앞서 지난 2016년 말 중국 정부가 아프리카 코끼리 등 멸종 위기에 처한 코끼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환경보호가들의 요청을 수용해 2017년 말까지 자국 내 상하 거래와 가공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국제사회로부터 상하 소비를 중단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중국에서 상하 소비가 사회적 지위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케냐와 탄자니아와 같은 나라에서 코끼리 밀렵 행위가 증가하는 현상을 불렀다는 지적입니다. 중국의 이번 상하 판매 금지 조치에 대해 기네트 햄리 세계 야생동물기금 부총장은 성명을 통해 수십 년이 지난 후 이날은 코끼리 보호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로 기억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한편 1975년 발효된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상하 거래는 1989년부터 전 세계에서 금지됐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 내에서 상하 판매를 지속적으로 허용했었습니다. 중미 코스타리카 산림 지역에서 경비 헬기가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숨졌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매일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5840kHz와 11570kHz로도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9335, 9800, 9975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